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23장 후반부부터 종말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든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은 끝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을 분명히 얘기해주는 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종을 교리로 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분명히 시작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끝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신앙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은 어떤 종교보다도 이단이 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 관한 얘기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고 성경에만 의존하고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미가 되거나 자기의 추측이나 짐작이나 헛된 예언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동안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를 받아서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내가 무슨 랍비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와서 소란을 떠느냐고 이제 시비가 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차례로 나와서 이런저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은 어느 한 가지 질문도 예수님의 책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은 뭐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중심지요, 상징이요, 그 모든 것과도 같습니다. 성전에서 신앙은 시작되고 성전에서 신앙이 마지막으로 매듭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의 4배 이상의 규모로 확장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뭐 한 56년 토탈 합치면 한 80여 년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성전을 계속해서 높게 크게 화려하게 지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경탄했던 그런 성전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빌미로 삼아서 재판할 때 성전 모독죄를 적용하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은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말씀, 사흘 만에 내 육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내가 새로 짓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억척을 해서 예수님께 성전 모독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은 구약시대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예언이에요. 성전. 특별히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1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성전 이 동편에 있는 산에 머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쪽 편으로 감람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운트 오브 올리브라고 해서 올리브 동산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나옵니다. 어쨌건 그쪽 동쪽 산 감람산에서부터 내리막길로 계속해서 한 800여 미터를 내려가게 되면 해발 800미터를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해는 해저 400미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성전도 뭐 눈에 확 들어오고. 그래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꼭 먼저 가는 곳이 이 감람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경을 한눈에 보게 되고. 근데 그 이 구약의 에스겔서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에 머무른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나와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이런 예언들을 다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옮겼듯 잠시 머물렀듯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23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여 질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23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르는 집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강도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함으로써 제자들조차도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니 예수님,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걸 확인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정도 큰 관심사가 생깁니다. 첫째는 종말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시간에 관한 궁금증들이죠. 그래서 다 시간을 궁금히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언제 종말이 온다라는 시간을 밝혀주는 일들을 자주 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시인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 자체를 밝혀주는데 우리에게 비중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이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국가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고 이 온 지구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고 온 우주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말이냐에 대한 얘기도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에 관한 관심사는 되게 어떻게 종말이 오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나 조짐은 어떤 것들입니까? 무엇을 종말의 사인으로 보아야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좀 더 건강한 관심,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종말에 때야 된 때한 긴박감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중을 둔 것은 그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너무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사인을 보면은 이게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그럼 2000년 동안 종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종말관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고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듣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첫 번째 종말에 대해 조심해야 될 것은 그걸 놓고 속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미혹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 미혹하는 자가 많은 것이 종말에 가장 두드러진 그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종말의 마지막도 증세 중에 하나가 증상 중에 두드러진 게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아, 한국에도 지금 많습니다. 여러 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그 문선명이라는 분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 되지. 예수는 본인이 성공한 예수예요. 그리고 지금 자칭 예수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니 그 본인을 믿어서 구원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단들의 특징은 본인을 메시아로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또 무슨 뭐 구세주 노릇을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또 뭐 애굽에서 사람이 일어나서 4,000명 자객을 끌고 가고 그래서 항상 그 이게 미혹해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가 계속된다고 해서 그게 곧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동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야단 법석 떨지 말라는 거예요. 소란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그렇게 막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더라도 기근이 들더라도 곳곳에 그런 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야단 법석을 떨지 말라고 말합니다. 놀랄 일이겠죠. 어쩌면 언론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아니 뭐 지진 날 때마다 저희들이 그 뭐 보도를 보면은 난리 법석을 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란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때야말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죠. 뭐 또 이게 피난 수칙에 따라서 어디 안전한 데 피난을 하더라도 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땅히 할 바지 야단 소동을 떠는 무리에 휩쓸려서 야단 법석을 떨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 종말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마치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산고가 끝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종말이란 기다려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법적인 세상이 영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황사가 짙게 오고 뭐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못 쓰고 마스크나 쓰고 살아야 되는 세상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종말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뭐 소란할 게 뭐 있어요. 차분히 맞으면 되지. 우리에게는 그게 곧 정말 뭐 부활의 시간들이요. 영생의 시간들인데 그게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 일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재난이 반복되는 재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끝에는 이런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마치 산고가 그게 다 애가 산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산통은 애가 태어날 사인이지 여러 번 산고가 되풀이 되다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자, 9절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지금 제자들이 이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인들이 종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선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자칭 그리스도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 이어서 이제 재난이 많은 재난이 시작이 될 것이다, 많은 곳곳의 유형들의 재난이 잇따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신앙을 점점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많아진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 법도 없고 기준도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그냥 횡행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정직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랑이 점점 희귀해지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보기조차도 그렇게 귀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말세 조짐을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목록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목록 보면 만날 사람이 몇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지만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는 것이죠. 점점 이게 증오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극도로 속이고 불신하고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정신을 가지고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뭐 우리를 속임을 당해도 사실 막 팔을 떨리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속는 걸 일상처럼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속아주는 게 능력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알고는 속으십시오. 알고도 속아주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들 거짓말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짓말할 때 애를 갖다 야단치면 애 빗나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알고도 속아주고 또 때로는 모르고도 속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사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보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밖으로부터 와야 하고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것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우리는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에 목마르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도란 사랑의 능력일 뿐인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조짐이란 사랑이 식어가는 거라고 말하죠. 어쩌면 전도나 구령에 대한 열정도 점점 더 식어갈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나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결론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탈락할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탈락할지 안 할지 걱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구원의 끝자락이라도 꼭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끝까지 견디라고 하면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이 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냥 미친 여자처럼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말이죠.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뭐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개면 어떻습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구원의 끝자락이라도 붙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사랑을 보기 어렵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걸핏하면 속이고 입만 열면 복음조차도 자기의 생각으로 도배를 해서 전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면 족합니다. 성령이면 족합니다. 성경 펴고 몰라도 계속 읽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주님 한 번 바라보며 그러면 저는 끝까지 견뎌진다고 믿습니다. 견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면 견뎌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견디기를 서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어제 신앙으로 오늘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에 모두 다 다시 만난다는 믿음의 그런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이 끝 길을 완주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할 때 첫째는 주님 정말 이 믿음이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가족 구원에 다들 목을 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야 할 것들, 더 가지고 싶은 것들, 더 이루어야 할 것들, 더 성취해야 할 것들, 그 많은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먼저 내가 얻어야 되지 않겠니? 영생을 얻는 일이 더 급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곳간을 늘리고 곳간을 더 많이 짓고 곳간에 재물을 더 많이 쌓는 것보다도 오늘 내 목숨을 데려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내 주인에게 내 목숨을 의탁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니? 주님 말씀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영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더 관심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명과 사명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목숨을 부지할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이미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 너머에서 이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지를 주님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샬롬, 평강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평강을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걸어가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흔들리는 시대를 걸어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반석 위에 선언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불안한 시대, 불안한 징조들, 불안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 소식, 난리와 난리의 소식, 기근과 기근의 소식, 전쟁과 전쟁의 소식, 비록 지진과 지진의 소식이 들리더라도 주님 소동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야단법석 떨지 않게 하시고, 차분히 앉아서 주님 마지막을 담담히 바라볼 수 있는 대담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주님 고개를 높이 들고 위를 바라보며 소망을 사방의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께 소망 두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샬롬 평강을 오늘도 꿋꿋이 붙들고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배를,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시는 예배를 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 오늘도 담대히 세상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종말의 시대를 살되 종말의 때와 된 종말의 조짐보다도 이 시대를 여전히 우리가 식지 않은 사랑으로 정말 율법에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주의 길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